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성천하실 때부터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고 제자들이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였던 사건들을 우리에게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또 이제는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는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힘있게 전진하고 있을 때에 사탄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고 그가 끊임없이 강력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는 자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안디옥의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칭함을 받고 그들이 사랑으로 이 고통받는 교회들에게 그 선을 베풀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더 왕성하게 일어날 때에 사탄은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탄이 역사한 이 핍박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핍박은 유대 통치자였던 헤롯 왕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때에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이방인들까지도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고 그들이 정말 살아있는 신앙의 힘과 능력을 보여주고 성장하고 있는 이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리고 하였는데, 먼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때에 교회에 대한 핍박이 일어났을까요? 헤롯 왕은 왜 교회 지도자들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 있는 헤롯 왕은 누구인가면 이 헤롯 대왕이 아니고 헤롯 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를 의미하는 유대의 왕인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헤롯이 이 유대인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걱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그리고 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였고 사도들의 사역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점점 더 이 유대 사회에서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는 그와 같은 광경들을 볼 때에 그것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매우 불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헤롯에게 이 교회를 핍박할 것을 요구하였고, 헤롯은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교회 지도자 중에 하나인 야고보를 잡아서 그를 칼로 죽였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칼로 죽였다는 것은 칼로 찔러서 죽였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참수하였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참수한다는 것은 머리를 벤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유대 전통에 있어서 매우 수치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경전의 하나님 미신화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배교자에게는 참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죽은 자는 어느 세상에서 아무런 목도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이 야고보를 이 참수형으로 죽임으로써 그에게 모욕을 가했던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사도로서 처음 순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야고보가 죽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매우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 헤롯의 마음 가운데에는 아,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죽이고 핍박할 때에 자신들이 이 유대의 지도자들과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자신에게 더 큰 이득이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그가 또 교회의 지도자들을 잡았는데 베드로를 잡아 가두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잡힌 때는 무교절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명절 기간에는 공개적인 처형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명절 기간에는 공개적인 처형을 할 수가 없었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는데 이 무교절 7일 동안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의 지도자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교회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와 같은 핍박 속에서 교회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어려움의 때에 교회가 한 일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도우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어려움의 때에 교회는 기도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잡혀서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군인 4명이 그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군인 4씩 4패에게 맡겨 지켰다. 이 말은 이 베드로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4명이 한 조가 되어서 4조가 24시간 이 베드로를 감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은 베드로가 쇠사슬에 묶여서 옥에 갇혀있고 그의 좌우편에 군병들이 있고 그리고 문 앞에는 또 두 명의 군사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절대로 도망갈 수 없는 그와 같은 엄중한 감시 속에 있었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가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어서 그를 죽이려고 할 때에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자신들이 고난당할 때 자기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위태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이 모든 일들에 앞에서 기도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믿음의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되 진정으로 참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어느 면에서 기도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부터 어느 때든지 세상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적이 없었고 교회는 항상 세상에서 고난받고 핍박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항상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에 임하는 것을 경험하였고 이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로 하여금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혹 우리는 중세 유럽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중세 유럽의 교회는 세상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중세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세 교회는 진정한 교회라기보다는 거대한 종교 권력이었고 이 종교 권력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하는 수많은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그와 같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 중세 교황을 적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부흥에 대한 강론을 하면서 진정한 교회는 핍박을 당하거나 고난 가운데 있거나 영적인 힘이 약해지고 있을 때에 언제나 본능적으로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셨고 교회는 새 힘을 얻었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이 땅에 현실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느 날 우리가 기도의 열정과 기도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진정한 교회의 위기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기도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교회를 위하여 우리 자신의 삶 가운데서 언제든지 우리 자신의 심령이 약해지거나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거나 교회가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그와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사도들이 죽음의 위협 아래 있을 때에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이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았다면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순절에도 기도하였고 그리고 사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마다 교회가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마다 교회는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였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힘써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할 마음을 주실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항상 기도의 삶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인의 삶에 있어서 기도의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거듭날 때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거듭난 성도들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하는 본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될지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먼저 잡혔습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잡혀서 참수를 당했는데 그때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때도 교회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를 하지 않아서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야고보를 건져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될지 알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7일 동안 무지렁하니 열심히 끊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와 같은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 우리의 삶에 긍정적이고 가시적인 현실의 변화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요구보다 더 깊은 섭리를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잡혔을 때 교회는 또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7절 말씀부터 10절 말씀에 그 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헤롯은 네 명의 군인이 네 개의 조를 이루어서 베드로를 감시하게 하였는데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 베드로를 구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처형되기 바로 그 전날 밤에 주의 천사가 그 모든 감시자들을 깊이 잠들게 하고 베드로를 불러 깨웠습니다. 그의 손에 맨 것이 풀어졌습니다. 그에게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였습니다.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났습니다. 마지막 문도 열렸습니다. 그가 길거리로 나오게 되었고 천사는 안전한 곳까지 그를 인도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성도들이 모인 장소로 급히 갔습니다.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베드로를 구해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도착했을 때에 교회는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12절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이르렀을 때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에 기도하는 성도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교회가 기도 가운데 있을 때에 베드로의 사슬은 벗겨졌고 감방은 밝아졌고 베드로는 모임을 받고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2000년 전에 교회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때문에 옥에 갇히거나 아니면은 죽을 위기에 처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의 삶에 얼마나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주 부르는 요한 웨슬레의 이 어찌하여라고 하는 찬송 여러분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찬식 때 자주 부르고 있는데, 여러분, 이 노래의 4절 가사를 보면은 요한 웨슬레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죄에 갇혀 어둠에 잠겼던 영혼, 생명의 빛 비추실 때 깨어나 빛을 보았네. 내 마음이 자유롭고 일어나 주 따라가네. 내 마음이 자유롭고 일어나 주 따라가네. 라고 그가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사의 내용을 보면 마치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다가 주님의 천사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감옥이 환해지고 자신을 얽매고 있던 그 모든 사슬이 벗겨지고 그가 감옥에서 나와서 자유를 얻게 되는 그와 같은 모습을 상상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한때 죄에 갇혀서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빛을 우리의 영혼 가운데 비추어 주실 때에 우리는 깨어나 그 빛을 보고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게 되어서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놀랍게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 가운데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우리들은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이렇게 참 자유를 얻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어떤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영혼은 주님의 놀라우신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무기는 다른 어떤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된 것은 성도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어떻게 성도들을 도우셨습니까? 그가 천사를 보내어서 베드로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탈출 기사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도우시는 놀라운 방법을 보게 되는데,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죽음을 앞둔 베드로를 놀랍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주의 사자로 번역된 이 단어가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고 천사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베드로의 탈출 기사를 어떤 사람들이 도움을 주어서 베드로가 탈출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기사를 곰곰이 읽어보면 이것은 어떤 사람이 도운 것이 아니라 참으로 주의 천사가 베드로를 도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도우시기 위하여 천사들을 사용하시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하는 일들은 구약에만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성령의 행전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실 때에 성령께서 홀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의심할 수 없습니다.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천사들에 의해서 구출되어서 마가 요한의 집에 이르러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때 그 소리를 듣고 로데라고 하는 어린 여자아이가 나왔는데 이 여자아이가 베드로의 음성을 알아듣고 기뻐하여서 뛰어들어가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문 밖에 와있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성도들은 이 베드로가 옥에서 나왔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성도들의 반응을 우리는 불신앙의 반응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지, 그들이 기도하였지만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 우리의 마음으로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응답에 더디 반응하는 영적인 미련함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로드라고 하는 여자아이를 보십시오. 이 여자아이는 주님의 그 기도의 응답에 얼마나 참 순진한 마음으로 그녀가 반응하는지 모릅니다. 그녀는 어리지만 그녀는 들은 것을 그대로 믿는 그와 같은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에서 이 어린아이들, 작은 소자를 결코 무시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때때로 믿음이 지식 있고 믿음이 강한 자들보다 더 순전하게 빨리 믿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천사들이 성도들을 돕는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어려운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되 천사를 보내어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아주 유명한 선교사 중에 하나인 존 페이튼이라고 하는 스코틀랜드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제 방에도 그에 관한 조그만 소책자가 있는데, 여러분, 존 페이튼의 기사를 읽어보면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남태평양에 있는 그 호주 조금 위에 있는 그 뉴 헤브리지라고 하는 섬의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은 식인종이었습니다. 그가 그 섬에 들어갔을 때에 이 식인종 부족들은 그와 그의 아내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한날 밤에 이 식인종이 그 선교사를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그에게 누군가 알려주었는데 그들은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이 페이튼과 그의 아내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그 밤에 그 식인종 부족들이 페이튼과 그 아내를 공격하지 않고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곳에서 부지런히 선교하여서 1년 후에 그 부족의 주장이 회심하였고, 페이튼은 그에게서 그날 밤에 어째서 그들이 그들을 공격하지 않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추장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었던, 그날 밤에 당신과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페이튼은 그때 그곳에서는 나와 내 아내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에 이 추장이 말했습니다. 손에 검을 든 빛나는 장신의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는데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페이튼과 그의 아내를 공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페이튼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자신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를 신실하게 의뢰하는 자기의 종을 천사를 보내어서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은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페이튼의 이야기를 읽어보십시오. 페이튼이 항상 이렇게 천사의 도움을 경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의 아내가 아기를 낳다가 죽고 이 태어난 아기도 태어난 지 17일 만에 죽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를 위하여서, 아기를 위하여서 자기가 이 무덤을 파야 했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전적으로 버림받지 않는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조용한 무덤 속에 나의 사랑하는 자들의 소중한 죄를 눌릴 때 나를 떠받치셨다. 예수님과 그가 나에게 그곳에 허락하신 교제가 없었다면 나는 미쳤을 것이고 그 외로운 무덤에서 죽었을 것이다. 주님은 그곳에 나와 함께 계셨고 내가 이 모든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충분한 은혜를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믿는 자들을 도우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절대 무너지지 않는 비결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절대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절대 자기의 교회를 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주님은 기도하는 성도들을 도와주십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자기의 백성들의 신음소리에 속히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장 고통스럽고 고민하는 그 장소와 그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가까이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을 도우시는 우리 주님을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와 베드로의 생명을 건지시고 교회를 보호해 주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고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것은 주님께서 대적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유대와 갈릴리와 그 팔레스타인의 모든 땅을 통치하였던 강력한 군주였습니다. 그의 힘은 막강하였고 그는 얼마든지 교회를 없앨 수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이 헤롯의 계획은 성공하지 못하였습니다. 사탄은 헤롯이라고 하는 이 정치 권력자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이 종교적 권력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하였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계획을 무산시키셨고 헤롯은 파수꾼들을 죽임으로 이 일을 끝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누가는 이 일이 있은 다음에 헤롯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이 일은 헤롯이 죽임당한 일은 그가 단순히 병에 걸려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하여서 여기에 이 사건을 기록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교회를 핍박하려는 계획이 무산되어서 자존심의 상처를 입었지만 헤롯은 자기와 관계가 좋지 않았던 두로와 시돈 사람들의 아침에 이 기분이 한껏 고무되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하였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해변가에 있는 두 도시였습니다. 이 두 도시는 이 갈릴리에서 나는 양식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두로와 시돈은 무역항이었는데 그들은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서 나오는 그 산물들을 다른 나라에 팔고 무역함으로써 그들의 부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로와 시돈은 헤롯과 아주 좋은 관계를 가져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을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아마도 헤롯은 이 두로와 시돈이 아닌 가이사랴를 통해서 무역을 하게 했다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큰 위기에 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과 화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많은 돈을 주고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두를 설득하여서 헤롯과 화목하기를 계획하였다고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이사라에서 아마도 이때는 이 가이사의 생일을 축하하는 그와 같은 자리였을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헤롯이 가이사의 생일을 기념하여 축제를 벌이고 있었는데 축제의 두 번째 날에 그가 은으로 만든 화려한 옷을 입고 나타날 때에 그것이 햇빛을 받아서 눈부시게 찬란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에 이 두로와 시돈의 아청꾼들이 헤롯의 연설을 듣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라고 하면서 헤롯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이 소리를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세푸스는 헤롯이 군중들을 꾸짖거나 그들의 아첨을 거부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헤롯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그가 유대의 이 어떤 규범들을 안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신이라고 아첨할 때 결코 그는 그와 같은 아첨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은 이 빛나는 옷을 입고 나타나서 화려한 연설을 하고 사람들이 자신에게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고 그렇게 외칠 때에 그가 그들의 아부를 거만스럽게 받아들일 때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스스로 취한 것이다 라고 누가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헤롯은 이 사건으로 바로 죽은 것이 아니고 요세푸스에 하면 그는 이 사건이 있은 후에 그 자리에서 복통을 느끼기 시작하였고 5일 동안 그는 아주 참혹한 고통 가운데 앓다가 죽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헤롯이 죽은 후에 그의 뱃속에서 수많은 기생충들이 기어나왔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누가는 이 헤롯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주의 천사가 헤롯을 쳐서 쓰러뜨렸다고 하는데 여기서 쳤다는 말은 세게 쳐서 쓰러뜨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야고보와 베드로를 박해한 결과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헤롯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헤롯의 박해를 막아주셨고 도리어 하나님의 교회를 잔해하려고 하였던 그의 불순한 동기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헤롯을 쳐서 죽이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교회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대적자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자기의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승리하도록 도우십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곳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으로서 이와 같은 주님의 능력을 믿고 교회는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한다는 것을 확신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2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교회의 복음의 승리를 전해주는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참으로 이 교회가 어느 누구의 교회도 아니고 사람의 모임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이며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준 이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고 우리들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